우리나라는 상법에 보통 주고 같은 경제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완전히 달리 거래가 되고 있어요. 마치 클래스 B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보통 주주들은 시가와 관계없이 무제한의 지배권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시가가 만 원인데 막 2만 원, 3만 원, 5만 원에 거래를 하잖아요. 팔잖아요. 그리고 또 사주고. 이거는 의결권이 있다고 해서 또는 지배권이 있다고 해서 주가를 훨씬 높게 쳐주는 거죠. 차별하고 있죠.
지배권 프리미엄인데 무제한으로.
그죠?
아니,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붙였어.
이게 되게 웃긴 거죠.
지배권 있다는 이유로.
지배권 있다는 얘기로. 내가 이거 지배하고 있어. 내가 지금 20% 들고 있지만 내가 이 20%를 다 지배하고 있어, 어차피. 그러니까요. 이 주식은 이 주식하고는 비교한 되게 더 좋은 주식이
더 비싸다. 가치가 더 있고 거죠. 더 비싸야 된다고 거래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해가지고.
이런 일이 미국에서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김규식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 구형 우선주라는 컨셉을 가져오셔가지고 와, 사람들이 반응이 정말 뜨거웠는데 뜨거웠던 반응에 비하면은 주가는 좀 상대적으로 좀 심심했다 이런 네네. 평가들이 많은데 네네. 오늘 이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박했다.
네, 임박했다. 진짜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임박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지 한번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컨텐츠 내 보내주시고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니까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이 기관의 펀드 매니저들께서 아주 예리한 질문들도 몇 가지 해주셔서 지난번 시간에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고
네.
질문해주신 부분들을 조금 더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원래 주주행동주의라는 또는 거버넌스 투자 전략은 아주 싼 가치주를 투자해서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의 2배 정도 보는 그래서 연 한 30% 정도
네.
그 정도 수익률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원래 걸립니다. 근데 올해는 특히 소수의 주도주들이 굉장히 폭발적인 성과를 냈지만 대신 이제 가치주들은 좀 소외받은 측면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 이제 진짜 가치주들이 리레이팅 되는 임박한 국면이 아닌가.
아.
이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난 컨텐츠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은 구형 우선주라는 게 있습니다. 속칭 1% 우선주로 가는데 보통주는 배당이 0일 때, 보통주 배당을 안 하면 이 우선주에 대해서도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즉,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 다른 상품들보다 후순이다. 즉, 보통주와 동순이다. 동순위인 종류주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네.
이걸 언제 말씀드리냐면은 1995년 12월에 상법을 개정했는데 이때 이전에, 이때 이제 우선주는 최저 배당률을 명시해야지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고 이전에는
아, 1995년 12월에.
그렇죠. 네. 그때는 우선주라 하면은 최저 배당률을 반드시 명시해야지 발행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형 우선주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네네.
그 전에 발행된 우선주는 최저 배당률이 없지만 이름만 우선주라고 해서 1% 더 준다 하는 1% 추가 배당률 우선주라고 해서 이름만 우선주로 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아이고 뭐 별 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0이면 1% 더 주는 거는 더 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최저 배당률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렇죠.
안 줄 때 안 줄 수도 있어 가지고 그렇죠.
우선권이 없다는
얘기할
거죠.
수 없다는,
없다는 거죠.
거죠.
우선권이 없으면 우선주가 아닌데 왜
그러니까요.
우선주라고 이름을 붙였느냐라는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95년에 최저 배당률이 있어야 우선주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상법 정했죠. 그러면 그 전에
네.
발행된 소위 구형 우선주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무기라고 표현하셨죠.
이무기. 네. 네. 이게 이제 지금 분탕질하고 있는 이무기 세 마리 네. 중에 하나인데 그때 95년도에 그냥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효절 유지시켰어요. 이걸 아하. 일정한 기간, 유예기간을 주고 다 소각을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무기가 돼서.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충실무 도입됨으로써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 이게 제 말씀이고요. 결국은 2011년도에 상법 개정하면서 무의결권 보통주의 발행을 허용을 했고 이때 결국 구형 우선주의 효력도 완전히 이제 유효가 됐는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충실무와 연결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주장은 구형 우선주는 보통주라는 거예요. 의결권 없는 보통주. 말하자면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클래스 C 주식 종류주와 비슷하다. 듀얼 클래스 주식과 비슷하다.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나라 대학의 법대에서 가장 정평 있는 상법 교과서로 알려져 있는 송옥렬 교수의 교과서에 보면은 1% 우선주 경제 실질은 무일권 보통주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딱 돼 있어요.
쉽게?
쉽게 이해.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럼 결국 1% 우선주는 보통주를 무의결권으로 발행한 것에 불과하다. 보통주라는 거예요.
우선주라고 이름은 돼 있지만 그렇죠. 우선주가 아니라는 거죠.
실질이 보통주다. 네. 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대 법학계의 아주 뭐 통설이고 네. 뿐만 아니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구형 우선주의 주당 이익 공시해야 되냐에 대한 질의에서 명백하게 회계기준원이 이 구형 우선주는 회계기준에 의했을 때 보통주의 정의 부합한다. 따라서 일반 보통주에 배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배당이고 비누적적이고 잔여배당 분배에 있어서도 동일순이기 때문에 이건 보통주다라고 회신했습니다. 우리나라 회계기준원이 공시하는 이 회계기준은 굉장히 독특한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단순히 회계 지침일 뿐이지만 우리나라는 상법과 상법 시행령과 외부 감사에 관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 효력을 가지게 돼 있어요. 회계 기준을 정한 KIFRS라고 하는 회계 기준이 규범적 효력을, 법적 효력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회계 기준의 기준이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와 관련돼서도 규범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금융위가 이 담당하느냐 회계기준원이 담당하느냐 삼성생명 일탈 회계의 법적 해석을 두고 그런 논쟁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이 우리나라에서는 규범적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무시할 수가 없고 회계기준은 이게 보통주라 그러면 보통주인 거예요.
아니 근데 회계기준이라는 그 표현 자체에서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는 뭐 그냥 기준 정한 거 아니야?
그렇죠.
뭐 법은 아니잖아.
법은 뭐 아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공시 지침일 뿐이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나라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이게 독일에도 신기하네요. 독일 법제를 따르기 때문에요. 독일에도 회계 기준이 규범적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대부분 나라는 공시 지침일 뿐이고 재무적 공시 지침일 뿐이고 법적 효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굉장히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무시할 수 없다.
무시할 수 없다. 보통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논쟁이 왜 의미가 있느냐. 우리나라 상법이 드디어 7월에 충실의무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을 했고 충실의무는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통주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주가 잔여 제2익 청구권자고 최종적인 위험 부담자이기 때문에 다른 법리로서 보통주주를 보호할 수 없고 충실의무로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차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법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구형 우선주가 우선주냐 보통주냐는 실체적인 의미가 있다.
네.
보통주고 따라서 새로 도입된 충실의무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구형 우선주가 보통주라면 보통주 주가가 같아야 한다. 주가가 같이 붙어야 된다.
네.
디스카운트 될 이유가 없다. 만약에 우선주라면 최저배당률, 내지 시가배당률로 밸류에이션 한다. 기본적인 로직이. 근데 여기 주의하실 점은 우리나라의 신형 우선주, 최저배당률 있는 신형 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이기 때문에
네.
자기의 최저배당률을 받아 먹고 다시 보통주에 배당할 때 또 동순위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주에 비해서 저평가될 리가 거의 없어요.
네.
신형 우선주도 매우 저평가된 상태다.
신형 우선주도.
신형 우선주조차도. 오늘은 그렇지만 이제 구형 우선주의 리레이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나중에 신형 우선주의 리레이팅 디스카운트 문제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구형 우선주가 엄청 발행이 많이 됐는데 95년 이후에 이전에 발행된 게 79개 종목에 대충 찾아보니까 이렇게 많이 있어요.
네, 임무기들이.
임무기들이. 네. 재벌 대기업들이 자신의 의결권 내지 지배력은 훼손하지 않고 희석되지 않으면서 자본 조달을 하려는 목적으로 엄청 많이 발행을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비교를 하자면은 우선주를 발행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거죠. 우선주라는 게 태어났는데 잘못 태어난 거예요.
잘못 태어난 거죠.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게서 사실 사생아 느낌이긴 한데.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잘못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법으로 해서 신형 우선주 했으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 이제 태어나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비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95년도에 네. 그냥 보통주로 다 전환을 하든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소각을 하게 하든지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냅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도 일종의 이제 종이 쪽지처럼 우리 실물은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이 우선주라는 종이 쪽지를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속 터지는 거죠.
속 터지는 거죠.
네. 진짜 네. 아니 이걸 내가 왜 이걸 들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그 저평 가가 이제 리레이팅 국면에 임박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걸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재벌 대기업이 갖고 있는 지주회사형 구형 우선주가 있고,
네.
요거는 배당을 좀 합니다. 배당을 하지만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아하.
그래서 순자산 가격이 훨씬 못 미친 PBR면 0.3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데 요거를 자사주를 매입을 해가지고 상폐를 시키려는 그런 이제 그 도발을 하다가 일반 주주들이 막 반발을 사서 철회하고 야, 이런 일이 있었고요.
상장 폐지를 시킨다.
네, 네. 이렇게 거래량을 못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네, 네.
나중에 자본 조달할 때는 막 간쓸게 빼줄 것처럼 막 배당 많이 해줄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는 실제로는 배당도 안 하고 거래량을 극도로 낮춰가지고 극도로 디스카운트 시켜가지고 다시 회수하는 거죠.
야.
돈을 주주환원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일부러
그러니까요
조용히 살자 이래가지고 네. 그런 이제 악용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악용을 되었죠. 두 번째 케이스는 보통 이제 음식료 같이 따박따박 안정적인
네네네.
현금 흐름이 있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중소기업에서 발행한 우선주인데요. 이건 진짜 현금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때로는 더 최악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의결권 있는 보통주만 시행해요.
아.
왜 그러냐면은 지배주주가 보통주만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주, 지배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보통주, 의결권 있는 보통주만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허.
이러한 케이스는 정면으로 충실무와 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한 사례이기 때문에 차별적 주주하는 또는 우선주 소외되는 일반 주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있고요. 배당 수익률로 두 가지를 분류해보면은 뭐 남양구 우선주, 호텔신라 우선주, 삼성 SDA 우선주 이런 우선주들은 배당 안 합니다. 배당은 안 해서 극도로 보통주 대비 주가 괴리가 심해요. 30% 이상 심합니다.
네, 이거는 근데 네. 아니 우선주가 배당률이 1%가 안 되면
그러니까요.
우선주가
이거는 진짜 이거는 네. 정말 심한 케이스고요.
네.
배당을 좀 하는 우선주도 있어요. 한국금융지주, LG, 삼성화재 증권주 이런 주식들은 시가 배당률이 좀 됩니다. 6% 정도 됩니다.
맞네요.
이거는 배당을 좀 해요.
그러네요.
이거는 괴리가 좀 덜하다.
배당을 받는 것만으로도 매력이 있네요.
좀 있는 거죠. 그래도 이거는 좀 낫죠. 근데 이런 주식들 배당도 안 하면서 자사주 매입은 보통주만 하면 이건 정말 최악이죠. 이런 경우는 보통주와 괴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선주가 이제 드디어 리레이팅되는 특히 구형 우선주가 리레이팅되는 국면에 도달했다. 왜냐하면 충실무가 도입됐기 때문에 그리고 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자사주 의무 소각과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또 도입되는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구형 신형 우선주뿐만 아니라 구형 우선주가 리레이팅 되는 국면이다. 그래서 구형 우선주가 더블 리레이팅 될 수 있다. 원래 본주가 이제 성장한다면 본주도 리레이팅 될 것이고 본주와 구형 우선주 간의 갭이 좁혀지면서 또 리레이팅 될 것이고 이렇게 더블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로직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주주 보호, 충실무로 주주 보호가 되고 또 주주 환원이 이루어져야겠죠. 배당도 하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은 더블 리레이팅 일어난다. 회사 입장에서도 자본 배분할 때 배당을 할 것이냐,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이냐 할 때 자본 비용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형 우선주가 더블 할인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보통주의 자사주 매입보다 먼저 우선주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더 헐값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구형 우선주에 먼저 자본 배분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금이 높으며 주가가 낮은 구형 우선주에 대해서 주주하는 예산을 먼저 배분하는 것이 총주주, 보통주주, 의결권은 보통주주에게도 이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형 우선주 주주 환원을 하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은 보통주 가치도 리레이팅 된다.
아하.
오히려 더 크게 리레이팅 된다.
네.
보통주, 의결권은 보통주의 자사주 매입 소각보다 신형 우선주, 구형 우선주의 자사주 소각 매입을 하면은, 매입 소각을 하면은 보통주 주가가 더 빨리 리레이팅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디스카운트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난 컨텐츠에 내용이었고요.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 질문 받으신 거죠?
받았습니다. 네. 이제 펀드 매니저들께서 몇 분이 질문하셨어요. 신형우선주도 주당 이 공시하던데? 라는 질문. 그 다음에 구글의 알파벳 글래스 C는 정관으로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관에 없으니까 이거는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하. 라는 질문. 근데 버크셔 해드웨이 글래스 B는 발행가도 낮고 경제적 권리도 낮은데?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주신 요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형 우선주가 주당 이익 공시하는 것과 구형 우선주의 공시는 다른 로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형 우선주의 주당 이익을 공시했다. 이게 뭐가 궁금하냐면 질문의 의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걸 보시면은 저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구형 우선주는 무결권 보통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회계 기업 회계 기준서 1033호가 보통주에 보통주로서 주당 이익을 공시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당기순이고 이게 주당 이익이에요. 이렇게 공시하는데 보통주기 때문에 공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 1033호거든요.
네.
또 옆에 보니까 이게 2우 3호 이거는 신형우선주거든요.
네.
이것도 공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거는 보통주기 때문에 주당 이익을 공시한 게 아니고
네.
동순이기 때문에 그냥 동순이. 로 참가적 우선주기 때문에 참가적 우선주기 때문에 공시하는 경우와 보통주의 때문에 우선 공시하는 경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보통주기 때문에 공시하는 구형 우선주의 회계 기준서 1033호 요것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아.
그래서 두 그러니까 가지 로지 다르다.
뭐 구형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보여주신 데 여기 보면 보통주의 정의를 충족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주니까 네. 이거 한 거야.
그렇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보통주야. 그런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보통주기 때문에 공시를 하는 거고
요거는 우선주는
참가적 우선주기 때문에
아.
참가적 우선주기 때문에 공시한 거고
네.
요거는 보통주기 때문에 공시한 거.
아하. 다르다.
되게 다르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알파벳 클래스 C는 정관에 들어가 보시면은
네네.
몇 가지 경우 배당, 잔여 재산 분배 청구, 합병 분할 공개 매수 등에서 클래스 A와 경제적 권리가 같다라고 정관에 못 박아놨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정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정관 때문에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클래스 A하고 클래스 A와 C가 좀 똑같잖아요.
네네.
어떤 때는 클래스 C가 약간 더 높잖아요.
네.
이게 정관 때문 아니냐? 라고 질문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구형 우선주가 정관에 이런 경제적 권리가 같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되는 거 아니냐. 충실의무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충실의무 때문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정관에다가 우리나라에도 구형 우선주의 권리를, 경제 권리를 보장해야지 같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정관에 안 하겠죠.
안 하겠죠.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이신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파벳 정관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 경제적 권리들은 한국은 상법에 의해서 다 동등하게 보장하고 있어요.
아, 이미? 고용,
이미. 이미.
배당, 자녀재산 분배 청구, 합병 분할, 공개 네. 매수 할 때 나 빼놓고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나 빼놓고 하지 마.
네. 문제는 소위 이제 경영권 매각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경영권은 이사회 권리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매각하는 게 아니라 지배권을 매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파워라고 하는 지배권 매각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네.
경영권을 방어하면 안 돼요. 경영권을 이사회가 주주가 주식 넘긴다고 경영 이사회가 자신의 권한을 방어하는데 이건 이제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있을 때 다시 이 로지로 네. 설명드리려 하고 결국은 구글에서도 지배권 매각, 경영권 매각할 때 자기 지배 주식만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느냐.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차별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경우에 결국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한국 상법이 어떻게 이 알파벳이 보장하고 있는 이 경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느냐 보겠습니다.
네. 한국의 경우입니다.
한국입니다. 알파벳 정권이 어떻게 되냐면 클래스 C는 배당에서 클래스 A와 동일한 경제적 권리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형 우선주가 보통주 플러스 한 주니까 우리나라 정관에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건 문제 없어요. 잔여 재산 분배 청구는 이것도 클래스 A로 전환된다. 그래서 잔여 재산 청산할 때, 회사 청산할 때, 클래스 C는 클래스 A로 전환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스 네. A와 같은 경제적 권리를 가지고 같은 비율로 분배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한국 상법에 538조에 보면은 그냥 다른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주식 수대로 분배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구형 우선주와 신형 우선주 똑같아요.
네네.
구형 우선주, 신형 우선주, 의기구는 보통주가 그냥 그대로 주식 수대로 분배받습니다.
아.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해수산 분배 청구가 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없네요.
문제 없어요. 합병, 구글 정권에 보면은 합병할 때 클래스 A와 동일한 비율로 합병 비율로 경제 권리 보장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 상법도 똑같아요. 다른 규정이 없으면은 보통주와 동일하게 합병 비율을 보장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문제가 됐던 2015년도 문제가 됐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었잖아요. 그 이재용 회장 이제 막 밀어주기만 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문제 엄청 됐던 그 사건에서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됐죠. 그때도 삼성물산에 우선주가 있었어요. 고용 우선주주가. 그래서 종류주총을 열었고 특별결의를 통과가 됐어요. 근데 반대주주는 물론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제 행사했지만 이때 찬성한 주주들은 보통 주주와 동일한 합병 비율로 경직 권리가 보장받았었습니다.
네.
차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합병에서도 다른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우리나라 상법의 해석상 보통주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상장기업의 합병 비율은 이렇게 이제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결국은 구글의 정관에서 보장하고 있는 경제적 권리가 우리나라는 상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같아요. 거의 같아요.
음흠.
문제는 이게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권을 매각할 때 또 자사주를 매입할 때 이때 문제 본질 이때 구글의 정관에도 공백이에요.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말이 없어요. 이때 미국은 이 공백을 중심으로 커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중심으로 커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 그래서 디스카운트 됐다라는 것이 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명확해지는 게 아, 뭐, 무엇 때문에 디스카운트 된 거냐.
그렇죠.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배당을 안 해주는 거냐, 자녀 재산이 있을 때 분배를 안 해주는 거냐, 합병할 때 차별하는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우선주라고 해서 나 무시하냐?
그렇죠.
이건데 나 빼놓고 하냐 너?
그렇죠.
막 이런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상법에 그렇게 안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미국과 우리나라 동일한데 이것도 역시 동일한 거는 아 여기에는 얘기가 없다. 그게 바로 지배권 매각과
그렇죠.
자사주 관련해서는.
그렇죠.
아, 이거를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그렇죠.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차별되느냐.
거네요.
이때 클래스 A와 클래스 C를 차별할 수 있느냐. 보통주주와 구형 우선주를 차별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주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디스카운트 받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는 아, 다른 게 아니라 이것 때문이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현재 한국 현 정부와 민주당에 의해서 이것도 입법적으로 해결되어가는 국면에 진입했다.
그래요.
아주 중요한.
이게 그러면 핵심이네요.
핵심. 그러면.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디스카운트가 받았던 요인이 무엇인지 모호했는데 일단 명확해졌고 이 부분이 해소될 것 같으면 디스카운트가 해소돼야 된다는
그러면
논리적 거. 근거가
그렇죠.
발현되는 거고
그렇죠.
이걸 이제 동의하시는 분이 많아질수록 가격은 그냥 한순간에 올라가는 거죠.
한순간에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배권 매각과 자사주 매입의 충실 무호가 뭐냐 도대체.
네네.
자, 만약에 이사회가, 구글의 이사회가 클래스 A, 클래스 B는 이제 그 창업주의 복수 의결권이죠. 클래스 A, B만 의결권 있는 보통주만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것만 매각할 수 있다거나
네네.
또는 클래스 C를 배제하고 클래스 A, B만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다면
네네.
그러면 클래스 C와 클래스 A 주가 같이 움직일 수가 없죠. 차별할 수 있다면.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그 대변인 이호석 아카데미 컨텐츠 나가고 대신 증권에서 인뎁스 리포트를 했어요.
아하, 맞아요.
그 리포트 정말 잘 썼고요.
네.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음흠.
그래서 구글은 소송까지 했어요, 소송까지.
아.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터널링이고 클래스 C 주주된 수탈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결국 클래스 C와 클래스 A를 같은 가격으로 거래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충실무에 의해서 자기 주식만 이격권 있는 보통주 또는 지배 주식만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각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차별해서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클래스 C만 매입할 수는 있다. 반대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배주주가 이익을 보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델라웨어주 법령에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없어요.
어허.
충실 의무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어요.
네.
자사주 매입 역시 이사회의 재량이에요.
어허.
주주총회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오직 충실 의무에 의해서 이러한 두 가지가 지배권 매각과 자사주에 있어서의 차별을 차단하고 있다는 거죠. 아. 이것이 차단된다면 같은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아, 미국에서는 야, 충실후무 했으면 다 알아서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법원에 맡겨졌어. 그래서 미국은 델라웨어주의 형평법원과 대법원이 미국의 이 자본시장의 리레이팅 내지 그 밸류를 지키는 데 혁혁한 공이 있다. 역할을 네.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 아주 예리하게 또 질문해 주셨는데 버크셔 해더웨이는 그래서 B가 이게 의결권이 있지만 훨씬 낮은 만분의 1 의결권을 갖고 있거든요.
아, 만분의 1.
만분의 1.
그러면 없다는 얘기네 거의.
거의 뭐 희석돼 있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B는 클래스 A와 주가가 다른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 구글은 클래스 A와 클래스 C가 주가 같잖아요. 네네. 충실로 모여 있는데. 근데 버크셔 해더웨이 경우는 클래스 B와 클래스 A가 주가가 다르단 말이에요.
아.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역사가 있는데 워런 버핏 회장은 원래는 주가가 높아야 단타 세력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분할을 원래 안 했어요. 주식 분할 해달라고 하는데 보통주 클래스 A가 막 몇 억씩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한 주가. 그래서 주식 분할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알고리즘이 이걸 가지고 뭐 트레이딩하고 이런 걸 못
안 된다는 거죠. 안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주식 분할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부를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1996년에 유닛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는 펀드가 펀드로 주식을 사서 그거를 자기들이 수익권을 쪼개가지고 마치 주식 분할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개발했어요.
야.
이러니까 이제 버크셔데이 워렌버핏 회장님이 아, 뭐 그렇게까지 하면은 내가 주식 분할할게 해서 클래스 B를 유상증자해서 경제적 권리는 1,500분의 1 배당과 잔여 재산 분배는 1,500분의 1의 권리를 가지고
네.
의결권은 만분의 1을 가지는 클래스 B 주식을 발행을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하긴 했는데 이제 첫째 아이가 클래스 1이고 클래스 그렇죠. A고 B면 클래스 B는 이제 둘째 아이인데 얘는 얘보다는 경제적 권리가 1,500분의 1.
그렇죠.
의결권은 만분의 1이에요.
만분의 1.
그러니까 얘는 이제 훨씬 싸겠죠.
훨씬 싸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거는 클래스 B 주가는 클래스 A 주가에 대해서 의결권을 중시하면은 만분의 1 쪽으로 가야 될 거고.
아, 그러네요.
경제적 권리만 본다면 1,500분의 1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느
아,
쪽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요. 이게 경제적 권리 때문에 싸진 거냐, 그렇죠. 의결권 때문에 싸진 거냐, 그렇죠. 이런 거네요.
즉, 의결권이 있음으로써 특별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이 주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되게 중요한 실험이네요.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고 미국의 자본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아니, 버핏은 또 무슨 생각으로 이게 1,500이랑 만으로 했는지도 또 궁금하네요.
이것도 참 재밌잖아요. 의결권도 1,500분 하면 되는데 왜,
그러니까 왜 따로
내보내잖아요. 따로 하시는지. 자, 정답은
이 실험의 결과는?
결과는 경제적 권리에 따른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어제 끝난 거거든요. 클래스 네네. A가 75만 6천 달러고
네.
클래스 B가 500불
정도 돼요.
2달러 정도 돼요.
자, 그렇죠. 몇 분의 몇인가?
몇 분의 몇이냐. 이거를 클래스 A를 1,500분의 1로 나누면 정확하게 504.24고
거의 없네요.
이론가와 0.37% 짜밖에 안 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의결권이 있다고 하여 의결권이 없다고 하여 디스카운트 되지도 않고 의결권이 있다고 하여 프리미엄을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아, 그러니까 의결권이 필요가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의결권을 갖고 지배주주가 다른 일반 주주들을 차별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걸 충실무가 커버하고 있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완벽하게. 그게 구글에서도 나타나고 여기 버크셔 해더웨이의 클래스 A, B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배주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주식이 더 훨씬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정면으로 충실무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충실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근거 같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극명한 근거.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구형 우선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법에서 보통주와 경제적 권리가 똑같아요.
네.
그러면 의결권이 없다고 왜 주가가 할인돼야 된다는군요. 라는 거죠. 보통주,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대비해서 경제적 권리가 또 동일한데 왜 디스카운트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미장에서는 의결권이 없다고 해서 할인이 없는데 왜 네네. 복장에서는 할인돼야 되냐는 거죠. 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게 질문이 계속 말씀드리 이걸 이해하시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일어난지 전체적으로 그 이유를 아시게 되는 거예요. 자, 왜냐? 한국은 상법에도 없는 기괴한 주식 클래스가 이미 실무상으로 관행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아.
자, 보세요. 구글은 클래스 A, B, C가 있죠.
네네.
그걸 정관에 딱 규정을 하고 클래스 B가 클래스 A, B, C는 경제적으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클래스 B는 클래스 A에 비해서 10배의 또는 20배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클래스 A는 한 주당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클래스 C는 의결권 없어요. A, B, C가 경제적 권리가 똑같습니다.
아.
클래스 B는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상장되면 상장되면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겠어요? 클래스 A, B, C가 주가가 똑같습니다.
아.
똑같아야 돼요.
아.
똑같게 거래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의결권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디스카운트 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상법에 보통 주고 같은 경제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완전히 달리 거래가 되고 있어요. 마치 클래스 B, 그러니까 지배주주,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보통주주들은 시가와 관계없이 무제한의 지배권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시가가 만 원인데 막 2만 원, 3만 원, 5만 원에 거래를 하잖아요. 팔잖아요. 그리고 또 사주고. 이거는 의결권이 있다고 해서 또는 지배권이 있다고 해서 주가를 훨씬 높게 쳐주는 거죠.
네.
차별하고 있죠. 이게 미국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님, 여기 제가 무제한이라고 써놓은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배권 프리미엄인데 무제한으로.
그죠.
아니,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마음대로 붙일 수, 마음대로 붙일 수, 마음대로.
이게 되게 웃긴 거죠.
지배권 있다는 이유로.
그 지배권이 있다는 이유로. 내가 이거 지배하고 있어. 내가 지금 20% 들고 있지만 내가 이 20%를 다 지배하고 있어, 어차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
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주식은 이 주식하고는 비교 안 되게 더 좋은 주식이니까 이거 주식
더 비싸다. 가치가 더 있고 거죠. 더 비싸야 된다고 거래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도정 비지원이 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미국에서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는 게 이제 가격으로 지금 가격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클래스 A, B 이거 경제적 권리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 구글의 주가가 클래스 A, C가 같게 거래된다는 거. 클래스 그렇죠. B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클래스 B도 만약에 상장되면은 주가 똑같습니다. 차별할 수가 없어요. 차별하는 것 자체가 충실한 위반이에요.
의결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도 안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경제적인 이익은 똑같이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아예 만약에 그렇게 다르게 하려면은 클래스 B처럼 벅시회도의 클래스 B처럼 경제적 권리를 달리 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경제적 권리에 따라 주가가 형성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구형 우선주는 보통주와 경제적 권리 같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왜 디스카운트 되느냐. 이렇게 기괴하게 클래스를 나눠서 거래하고 있다. 자, 보통주 일반주주가 이제 마치 클래스 A죠.
그렇죠.
구글의 한 표
구글의 경우에.
요게 클래스 A가 마치 클래스 B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미국은
프리미엄을 주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기 때문에. 클래스 B와 클래스 A도 프리미엄이 없다는 거죠. 더욱더 문제는 구형 우선주가 클래스 C가 클래스 A에 비해서 또 디스카운트 된다는 것도 이건 미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네요.
클래스 A, B, C가 모두 주가가 똑같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한국은 구형 우선주에 대해서 보통주 일반주주 한 30, 40% 정도 더 비싸고 이게 더 디스카운트 되고 보통주 일반주주에 대해서 보통주 지배주주는 이거는 뭐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게 가격이에요. 뭐 두 배도 되고 세 배도 되고 이러한 기괴한 희한한 클래스로 거래가 되고 있다.
아하.
이런 것이 바로 일반 주주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이해충돌 구조며
그렇군요.
이것이 주로 자사주를 차별 남용하고 의무 공개 매수자도 없는 것을 기화로 지배권의 높은 매각 프리미엄을 붙이는 거래 때문이네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실 의무의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거래를 충실 의무로서 막을 수 있으면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에 이게 이제 지배주주가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면 이게 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면 만 원의 캐치업이 되겠죠.
네.
구형 우선주는 여기도 한 30, 40% 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구형 우선주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두 번의 리레이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 말씀. 이거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겁니다.
네.
시간이 걸릴 뿐이고.
그리고 그렇죠.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당장 내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왜냐면 인식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인식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 많은 분들이 우선주에 대해서, 아, 우선주 싼 게 맞는 거 아니야?
맞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맞는 때문에.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아시고. 그리고 요구하시고.
네.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시장에서, 아, 이것이 옳구나. 리리팅 되는 게 정당하구나, 리팅 돼야 되는구나 하는 인식이 퍼져나갈수록 갭이 좁아진다는
그렇죠, 그렇죠.
먼저 그렇죠. 산 사람은 좀 기다려야 되지만, 병원 수익률 높을 수 있다.
그러네요.
자, 그것이 이래서 아까 이제 정리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게 일종의 터널링이라는 거예요. 이게.
빼먹기네요.
빼먹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클래스 C가 회사의 재무 상태와 무관하게 클래스 A와 같은 가격으로 그냥 언제나 거래가 됩니다.
네네.
근데 한국은 웃기는 게, 부도에 임박하면 우선주는 보통 주주가에 붙어요. 왜? 빼먹을 게 없거든.
아하.
그래서 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아하. 정리 절차에 들어가면은 구형 우선주 주가 보통 주주가 똑같아집니다.
아.
회사가 우량하면 우량할수록 괴리가 커져요. 이런 골때리는 디스크, 이게 바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그러네요.
그래서 주주들이 우량한 주식이라고 사면은 더 괴리가 벌어지고 더 차별을 받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충실물 도입됐고 자사주 남용과 지배주식 프리미엄 매각을 차단하면 구형 우선주는 보통 주가에 근접할 것이다. 인식이 퍼지면서 조금씩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 이렇게 됐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형 우선주주에 대한 충실무 이행은 결국은 이 두 가지 터널링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충실무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주 주주에게도 리레이팅이 일어난다. 즉 이렇게 돼서 구형 우선주가 리레이팅이 일어나면은 보통주 일반 주주도 클래스 A도 클래스 B와 붙는 이런 리레이팅, 보통주 일반 주주에게도 의격 있는 보통주에게도 리레이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대해야 된다. 만약에 구형 우선주주가 충실무 보호되지 않으면 충실무가 적당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보통주 일반주주와 보통주 지배주주 간의 이 갭도 좁혀지지 않아요.
아하.
그래서 구형주 우선주주를 보호해도 의격권 있는 보통주주, 일반주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모든 주주는 소수주주는 충실무로 연대해야 한다. 그래서 보통주주들께서도 구형 우선주를 본질같이 PBR 한 배 이상 또는 보통주주 이상으로 빨리 공개 매수해서 상장 폐지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통주주도 리레이팅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물론 우선 구형 우선주를 갖고 있는 분이 더 많이 리레이팅 되겠지만 그래서 충실무가 강화될수록 보통주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개 매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보통주 주가가 낮을 때 빨리 움직이시는 것이 맞다. 자, 결론. 구형 우선주를 빨리 매입 소각해야 한다. 충실무가 도입됐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걸릴 뿐이지 구형 우선주는 본질 가치로 리레이팅에 임박해 있습니다.
네네.
임박이 이게 내일 모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쵸?
보통 주주행동주의 하는 분들은 임박했단 말은 2, 3년을 말하는 2, 3년은. 네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시간이 걸리지만 2, 3년은 사실은 길게 봤을 때 한 2배 정도 본다면은
그렇죠. 2, 3년을 기다려서 2배 먹을 수 있다면 기다리죠.
기다려야 되죠.
2배 먹을 수 있으면 기다려야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임박이라는 것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통 주주 재산권에 충돌하는 구형 우선주를 빨리 매입 소각해야 한다. 얼마로 매입하냐? 최소한 PBR 1배 또는 보통 주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한다. 이게 공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형 우선주를 매입 소각하면은 보통 주의 주당 순이익이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보통 주 의 리레이팅, 보통주 주가의 리레이팅 일어나요. 그래서 구형 우선주는 리레이팅 되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소각하면 소각할수록 보통주주에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주 주주들께서는 빨리 구형 우선주를 더 주가 오르기 전에 빨리 매입해서 소각하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올라버리면 회사 입장에서 손해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정책적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박했다고 설명드렸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 정부와 현 정권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기획을 하고 있어요. 아까 자사주 남용과 지배권 의무 공개 매수주도 없는 지배권 프리미엄 이것이 일종의 터널링이고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충실무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이 자사주 문제와 지배 의무 공개 매수주도 없는 지배권 프리미엄이 아직도 해소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네네.
충실무가 적용되려면 판례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되고 그 소송하려면 한 10년 걸린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 언제 기다려? 못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민주당이 제가 생각에는 올해 내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과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와,
움직임입니다. 제가 인텔리전트 채널에 좀 들은 바로는 그래서 이제 진짜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우선주, 특히 구형 우선주의 리레이팅에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어흠. 이게 이제 김남근 의원님 법안이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정확하게 법안이 나중에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요 그대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해야 된다. 이게 처분이라는 게 결국 소각한다는 뜻이에요.
네네.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된다.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네.
세 가지 예외가 있어요. 임직원에 대해서 RSU라고 보상하는.
아, 임직원 보상용이면.
임직원 보상용으로 갖고 있다든지. 이건 소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사주조합이나 사내복지기금에 출연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소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또 공모로 발행한 입이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권리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어요. 갖고 보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각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 아셔야 되고. 이 법안, 과 유사한 법안으로 제가 생각에는 올해 내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하.
움직임이.
아하.
두 번째,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의무 공개 매수제도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아.
그래서.
의무 공개 매수제도.
그렇죠. 이걸 네.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배주주가 자기 주식만 경영권, 이게 지배권이라고 정확한 용어고, 경영권 사실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경영권 매각이라고 보통 부르죠.
네네.
지배권 매각할 때 일반 주주 수탈 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극도로 저평가된 자산주가 있다고 치자고요. 현금이 왕창 있는 주식.
네.
또 사옥이 엄청 비싼데 사업의 밸류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주식.
아하.
또 토지, 예를 들어 롯데칠성 이런 건 토지 그쵸, 가격 그쵸. 어마어마하잖아요. 아. PBR이 토지를 제대로 공정 가치로 평가하면 PBR이 0.1이에요. 이런 주식을 팔 때 주가에 가치가 미반영돼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자기 주식은 가치를 반영해서 팔아. 그리고 유통 주식은
내가 다니까.
다 아니까. 갖고 가는 인수인도 자기가 그걸 나중에 팔 때 자기 주식에는 프리미엄 붙여서 팔 수 있기 때문에
네.
지배권을 받아줘. PBR 한 배, PBR 0.1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팔 때는 PBR 한 배로 팔아요. 그럼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10배의 주가로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일종 터널링이에요.
그러네요.
이거는 지배주주만 시가의 몇 배가 되는 프리미엄을 받고 지배권을 매각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인수인은 유통주식은 더욱더 폭락하면 폭락할수록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의무 공개 매수도 없는 경우에, 경영권 매각하면은 거의 예외 없이 주가가 폭락해요. 왜냐? 인수인이 주가를 폭락시키면은 좋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인수인이 실제로 어떤 뭐 나쁜 짓을 해서 주가를 폭락시키, 실적을 뺀다든지 뭐 비용을 많이 통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용을 많이 집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채를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가를 누를지 안 누를지 몰라도
네.
인수인은 주가가 내려가면은 내려갈수록 유리해진다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러네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인수인이 자사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장내에서 더 사든지 이러면 유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갭이 벌어질수록 유리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있어서 예외 없이 경영권 매각을 하면은 유통주식은 주가가 폭락합니다. 무조건 팔아야 돼. 무조건. 더전 비준도 마찬가지였고 장중에 마이너스 20% 났었다가 이제 다시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데 이 의무 공개 매수제도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법안은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올라와 있고 다만 국힘당의 법안은 지배주식 30%를 매입하는 순간 의무 공개 매수가 발동하고 유통주식 중에서 50% 플러스 한 주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50% 한 주면 자기가 이미 30%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 50% 플러스 한 주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너무나 적다는 거죠. 결국은 차별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예요. 자, 민주당 법안은 30%의 의결권을 취득하는 순간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발동을 하고 나머지 유통 주식 전부에 대해서 의무 공개 매수 제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당연히 민주당 법안으로 의결을 해야 되죠.
네.
다만 이렇게 되면은 M&A가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LBO, 소위 레버리지드 바이 아웃이라고 하는 차입형 인수를 허용해야 됩니다.
아하.
한국의 LBO가 보통 크게 세 가지인데 담보형, 합병형, 배당형 이렇게 나누거든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담보형은 불법이라고 여러 번 판결했고 합병형과 배당형은 합법이라고 그랬다가 불법이라고 그랬다가 약간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PE들이 이러한 합병형, 배당형 차입을 해서 인수를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이게 그때 저도 이제 제가 로펌에서
불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변호사 할 때 이 구조가 적법하냐에 대해서 변호사의 법률 의견서를 받거든요.
네네.
저희는 이건 합병형이고 배당형이기 때문에 적법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데 그래도 불안하죠.
그렇죠.
그만큼.
내가 돈 들여가지고 다 했는데.
했는데 나중에 배임이라고 서공차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 그래서 100%로 의무 공개 매수 도입하되 합병형과 배당형 LBO는 허용하는 근거 규정도 같이 도입해야 한다.
이게 이제 집값으로 비교하자면 집 살 때 대출받아서 집 사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집을 자기 현금으로만 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회사 집을 사는데 이런 거 집을 사는데 집에 30%, 50%만 사고 이런 거 없잖아요.
없죠.
100% 다 사야 돼.
또 사야 되는데.
100% 다 살려면은 돈이 없으니까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크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돈 빌려줄 테니까
차입을 해서.
대신에 100% 다 사라. 니네 다른 그 지배주주 말고 다른 애들 차별하지 그렇죠. 말고
모든 일반주 차별하지 말고 똑같은 가격으로 100% 다 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지 말든가.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만큼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렇죠.
차입을 허용해야 되고 두 가지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꼼수였던 겁니다. 왜냐면은 M&A라고는 하나 지배주주가 가지고 있는 20, 30%의 지분만 사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래놓고 맞아. 통으로 다 먹고 어차피 사는 사람도 통으로 다 먹으니까 좀 비싸게 아무리 비싸게 줘도 좋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배주주 같은 경우에는 비싸게 파니까 또 좋고
그렇죠.
서로에게 윈윈이 되니까 이런 구조였는데 그런 건 자기들끼리 하지 말라는 거죠. 나머지 70% 그렇죠. 80% 얼마나 억울해. 나도 똑같은
그게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내가 가고
주요 요인이고 그러니까. 미국의 충실 모아 적용된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일종 터널링이고 주주 수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100% 의무공개 매수도 도입해야 되고 다만 합병형 배당의 LBO를 같이 도입해야 한다.
아하.
그런데
네.
이것이 국힘당이 50%
원래 50 플러스 1이었는데
그래서 의견이 통일이 되지 않아가지고 공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인텔리전트 채널에 의해서 들은 바로는
채널. 네.
국힘당이 100% 의무 공개 매수 제도에 동현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 이어서 아카데미를 보시는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네, 네.
구형 우선주 리레이팅, 코리아 디스카운트 리레이팅, 특히 이런 M&A에서 유통주 그러니까 리레이팅에 관심을 가질 때가 진짜 임박했다.
임박했다.
네,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람이나.
그렇죠.
싸게 해먹으려고 했던 사람은
그렇죠.
반대하겠죠.
반대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경영권을 계속 잘 지키면서 운영하고 싶어. 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사갈 거면 전부 다 사가든지 아니면 내 것만 사가지고 하는 거 하지 마.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공정하게 보면은 이거는 사실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어서 잘 이렇게 통과되면 좋겠네요. 근데 큰 변화죠, 이거는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이게 네. 충실의무만큼 큰 변화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너무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터널링을 막는 겁니다. 마지막 구멍을 틀어막는 거예요. 그래서 충실의무, 자사주 의무소각,
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의무 공개 매수도 100%. 이 세 가지가 3종 세트가 도입되면은
네네.
사실상 거의 터널링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면 정말로 크게 리레이팅이 일어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터널링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렇죠.
지배주주들도
인식이
포기하게 되죠.
포기하게 되고.
아, 어쩔 수 없다, 씨.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럼 일반 주주한테도 주고 나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유통주 주가를 올려야 돼요. 내가
그쵸.
내 주식을 높게 팔려면은 유통주 주가를 리레이팅 시켜서 올려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빨리 포기하시고, 이제.
네.
네.
자, 그래서 결론은 미국의 같은 경우에 의결권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경제적 권리가 차등되지 않고 주가는 경제적 권리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같은 경우는 클래스 A, B, C가 주가가 똑같다. 벅쉐드웨이 같은 경우는 경제적 권리에 따라서 1,500분의 1로 주가가 형성된다.
네네.
따라서 의결권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차별되지 않는다. 차별은 충실의무 위반이다.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에 다 경제적 권리를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배 주식은 훨씬 높은 주가로
아하.
일반주 의결권은 주식은 그보다 디스카운트되고 구형 우선주는 그보다 더 디스카운트되는 이런 기괴한 희한한 충실의무 위반의 클래스 주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것은 충실의무 위반이고 자사주 의무소각 법안과 의무공개 매수 법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그 거대한 리레이팅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규식 대표님과 함께 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또 우선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 이게 좀 더 우리나라의 거버넌스가 개선됐을 때 왜 주가가 올라야 되는지에 대한 좀 명확한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임박했으니까 여러분 또 투자하셔가지고 돈도 버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